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깁니다. 다른 때보다 좀 긴데요.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 우리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마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이렇게 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죠. 각 교회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바가 있었고 또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칭찬과 책망의 내용들이 교회마다 다 달랐죠. 우리가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동일한 십자가의 핵심 진리를 붙들고 있어도 이렇게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다른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섣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모든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어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속성, 또 교회의 다이내믹, 또 교회의 정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의 기준으로 결코 평가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판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보는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 3시간 동안에 걸쳐서 보신 우리 교회 중에 한 교회와 아주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셨는데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 이 교회는 지난 우리가 번에 본그 교회와는 완전히 반대네 하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셨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우들은 자기가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그 자칭하는 거짓 사도들을 참 어렵게, 힘들게 분별해 내어서 칭찬을 받았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는 그런 참으로 섬세하기도 하고 또 격렬하기도 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었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 행위, 그러니까 사랑,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그 행위가 나중에 보니까 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더욱더 큰 그런 주님의 그 자질적인 면또 사랑하는 면 참아내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세벨이라는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을 분별해내지 못해서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진 교우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 같은 패턴으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칭찬하셨고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경고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크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칭찬과 책망의 내용을 보기 전에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셨는가가 우리에게 또 궁금한 사항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쇠와 같으신 분, 견고하게 서 계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살피시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1장 14절, 15절, 16절에 묘사된 예수님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에 적절하게 그 맞추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는 더하여서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는 입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주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속성을, 소중한, 중요한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 다 좋은데 지금 심판의 자리에 그 처한 그런 부분이 있다.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 지금 그것을 아주 주님의 날카로운 통찰과 또 그리고 살피심으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먼저 칭찬을 앞세우시죠? 19절에 보면, 네 행위와,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엄밀히 보면, 네 행위들, 즉,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말씀은 각각 다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한 그 행위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선한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행위들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이것이 더 풍성해졌다. 나중에 보니까 더 선한 영향력이 커졌고, 그리고 더 성숙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책망의 부분이 20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망의 부분이 길게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는가? 이 책망의 대상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라고 그렇게 나오죠. 정말 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여자가 무엇을 나쁘게 했는지는 여기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한 존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와 더불어,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동조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이렇게 동의하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직접 이세벨과는 관련은 없는 그런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동조하는 자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23절에 보면 이세벨의 자녀들, 그의 자녀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문자적인 의미로 이세벨의 자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딱 달라붙어서 이게 옳다. 그리고 그것을 막 쫓아가는 그런 아주 급진적이고, 그리고 아주 집착적인 그런 부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의 자녀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그 교회를 지금 선명하게 분별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자, 이세벨의 그럼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비슬리 머레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이면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은 제가 매 시간마다 언급했던 그 사회의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무엇이죠? 길드, 협동조합, 이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종교, 문화, 의식과 또 그것이 또 이렇게 널리 퍼뜨린 통념에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드는 그냥 뭐 사무만 보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벌리는 자기들의 그 수많은 수호신들에 대한 인정과 또 경배, 그리고 또 때때로는 그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벌리는 종교적인 페스티벌, 뭐 행사가 많았다 이거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의식 속에는 그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의식은 항상 좀 문란한 그런 어떤 성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세벨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그것도 다 괜찮은 것들이야. 이렇게 허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세벨이, 그래, 저 여자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사실은 이세벨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그런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럴듯한 명제는 맞는데 그들의 정황 속에서는 전혀 적용이 불가능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분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길드에 가서 그럼 막 해도 된다. 참여하고 해도 된다. 그런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음과 우상 숭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은 예수님께로 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동참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흉내만 내는 것이지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길드에서 숭배하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보다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아주 열등하고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전혀 하나님은 까딱하실 분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시잖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경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세벨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 주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주님이 설마 원하시겠어? 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말이 이렇게 좀, 그 근거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살피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이해가 되시긴 하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주일날 꼭뭐 우리가 예배 시간 뭐 아니면은 뭐 교회 모임 뭐 그렇게 꼭 가야 되나? 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또 우리가 그래요. 주님의 용서를 또 많이 경감시켜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 이중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그 도전이 되는 말씀도 있었고 참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용서하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을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신다. 이러면서 주님의 용서를 싸구려 용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용서를 하신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의 죄도 용서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합한 어떤 행동도 괜찮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손해 보는 행동은 우리가 좀 그거 힘든 문제니까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늘뭐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세벨의 합리화가 치명적으로 비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비종교적이라서가 아닙니다. 또 비윤리적이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비윤리적인 요소가 있었죠. 아니,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속적이어서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세속적인 것다 잘라내면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이 심판받는 핵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관용을 미리 앞질러서 판단하고 그렇게 막 주장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행태는 치명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깨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깨는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연합, 이렇게 이것을 말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먼저 들어오냐 하면, 아, 성도들 간의 연합과 화목.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교회들끼리의 연합. 이것을 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끼리도 잘 연합하고, 교회들끼리도 또잘 연합하면서도 주님을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연합의 핵심은 다른 어떤 연합도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신부로 맞아주신 그런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가장 앞서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또 이것도 앞질러 간 거죠. 성도들의 연합, 교회들의 연합. 그래서 사이가 좋아야 하고, 물론 사이 좋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주장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은 어느샌가 우리의 사이드에 밀려 계시는 그런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사이드로 밀려 가시면, 성도의 삶, 교회는, 또한 교회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님과의 연합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신약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예수님과의 연합을 먼저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가장 경이로운 구원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디로 초대합니까?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는 그 겉모습으로 나타난 행동에 보이지 않는 핵심에는 주님과 교회의 연합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밀어내서 뭐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교회 겉으로 보이는 공동체 안으로만 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연합의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 그 연합의 관계로 동참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피상적으로만 주님은 우리를 괜찮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용서받아. 그래서 그 주님과 교회의 연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주님의 용서라는 그 타이틀을 그냥 바로 주장하면서 로마의 방식을 우리가 좀 일부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 연합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깊이 생각한 결론이 아닌 것이죠. 이세벨과 더불어 두 부류가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세벨과 함께 그런 행동들을, 행태를 동조하고 또 허용하는 자들. 또 그들은 이세벨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뭐그 가르침에 편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녀의 자녀들, 이세벨을 매우 충실하게 추종하는 자들. 이것이다! 라고 또 이제 진리를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쫓아가는 자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이었죠.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이런 무분별성에 이제 빠지게 돼서 이세벨을 쫓아가니까 주님은 곧장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막 어떤 상황이 막 일어나게 만드셔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밖에 있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처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B에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할때그 교회는 아, 주님이 저러실 수밖에 없구나. 아, 주님의 진리 밖에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겉모습만 보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과 마음을 살피신다. 이거죠. 마음과 생각은 이 구약에서도 함께 짝을 이루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많이 보셨죠? 인간 내면에 가장 깊은 영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중심을 일컬을 때 마음과 생각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살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볼 거야라는 그런 어떤 대강 보는 듯한 아니면은 뭐 그냥 한눈에 딱 보면 아는 뭐 이런 그 뉘앙스가 아니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어떤 그 열정을 이렇게 쏟아 부으시면서 그러면서 살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도 안 하시고 주님이시니까 뭐쭉 보면 알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또 교회를 살피시면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과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태초에 지으심을 받을 때그이 핵심적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진리의 내용들을 채워 넣어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주님과 교회의 연합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꼭 해주고 싶으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참되고 아름답고 진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엉뚱하게, 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아무것도 교회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조 전의 모습과 같이 그는 혼돈에 빠질 것이고, 공허해질 것이고, 어둠의 상태에 갇히게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이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지점이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 그 과정에는 파멸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그 중요한 그렇게 파멸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리는 심판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애당초부터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그 계략에 빠지지 않았던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의 말씀이죠.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한 백성들을 일컫죠. 그들에게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회개냐? 그냥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는 회개가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어떤 엉뚱한 진리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을 쓴 시편 기자의 그 회개하는 유명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이 말씀에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마음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나를 철저히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또 여기서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살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시험해 보시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올려드려요. 이것이 정말 주님께 나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와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애당초 이세벨의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았던 남은 자들, 그들은 주님이 이기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죠. 27절에 보시면 나왔었죠. 26절 후반부부터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거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권세죠. 그죠? 막 쇠지팡이로 다스리고 몽둥이가 생각나죠? 그 다음에 질그릇이 부서지듯 막 파멸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시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죠? 시편 2편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뭇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시편 2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윗이 왕으로서 가진 이 통치는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통치 권세가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허물어진 통치 권세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무너진 통치 권세가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은 다윗의 통치 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더 깊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것을 설명드릴 그런 게 없으니까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나중 기회에 꼭 다루도록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이 권세를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담에게 주셨던 위임 통치를 이제 잘 성취시켜서 그래 그 성취된 그 수준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심판의 권세는 왕만이 할 수 있잖아요. 왕.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군데 성도들을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위임받은 우리는 왕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을 하리로다?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두아디라 교우들 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극복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고 하세요. 샛별을 주겠다.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은 구약의 그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 메시아적 통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새벽별, 메시아, 그리고 통치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존재들에게 메시아적 통치를 공유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축복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상 주장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왔듯이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에게 주셨던 이 위임하시는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담이 무너뜨린 통치의 권세를 아브라함 이후로 또 다윗 때에 가서는 정말 그 성취된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에 이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이 가능해지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째째하게 이 말 저 말 시비 잡아서 뭐 옳고 그르고 따지고 또 뭐 시비 걸고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지키면서 그분께 충실하고 그리고 그분의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뭐 가진 것 없을 수도 있고 또 빈약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신 삶과 소명의 길을 창조의 회복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정반대 역창조의 길, 즉 심판의 길을 갈 것이냐 이 두 갈래길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휩쓸릴 수 없겠죠? 작은 어떤 것에 휘말리기 어렵겠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역창조의 심판의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일을 대할 때 또는 뭐 어떤 관계를 만날 때 문제를 당할 때 당당하고 여유 있고 이거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기대를 갖고 그것이 삶의 힘으로 변환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죠. 이 길을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됨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먼저 가신 모델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초점으로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있으면서 또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우리가 늘 떠나시지 않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여쭈며 주님께 또 답을 얻으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정말 이것을 이루기에 완벽한 그런 삶의 정황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잠깐은 당황스러울 수 있고 또 잠깐은 또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얻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비록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사람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에 잠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점, 부족한 점, 서로 품어주는 건 뭐 일도 아니죠.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정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에 우리 개인스빌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가 비록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참 많은 혼돈 가운데 있었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살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약속과 또 얼마나 큰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교회의 연합에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관계, 축복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지키고 또 분별해내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그 소명의 길이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동참하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증거해내는 그런 복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